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오후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이제 부분에 저희가 이제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나눠드렸던 사도행전 장별 요약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몇주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못해서 가물가물하시죠, 또 그동안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개요를 여러분이 잠깐 좀 기억해 보시면, 사도행전이 지금 이제 28장까지 있는 그 중에서 사도행전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과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책 자체가 지금 과도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제 교회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또 이제 다른 여러 제자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이 펼쳐지고, 점점 이제 뒷장으로 갈수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지역 이렇게 이제 되면서, 13장 이후서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이제 주로 전개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선포 내용의 요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그 거부한 그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인 걸 너희가 모르고 지금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회개하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역에서는, 이방인들은 뭐 메시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을 그냥 믿으라. 이제 이것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서부터는 이제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13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에서의 사건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곳에서 이 일행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러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의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에서 요 시점에서 지금 처음에 같이 합류했다가 요 시점에서 지금 돌아간 이것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이제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탈돼서 떠나간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이 마가가 생각할 때 처음에 마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일행이 이 키프로스섬 지역에 선교를 마치면 그쯤 해서 그냥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위험한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강행하려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이건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떠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사역을 하다가 중도하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대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 우리가 안디옥이 나올 때 아, 이 안디옥이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13장 1절에 지금 우리가 13장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1절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의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울,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금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지금 14절에서 나오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지역 이름은 똑같지만, 지역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모래 마을이다. 이런 마을 이름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지역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고요. 로마 정부의 지시를 받는 그 지방 총독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이제 세 종류의 그 세력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권 하에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의 어떤 영향력이 있겠죠. 로마의 통치력. 그런데다가 이제 그 헬라화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와 헬라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가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 이 헬레니즘 문명이 거의 같이 있었고, 또한 여기 보니까 유대교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유대교 회당에 지금 안식일에 이 바울 일행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어떤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걸 볼 때 유대인들이 여기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지금 로마의 통치력 하에 있으면서 또 헬레니즘의 영향도 있으면서 또한 헤브라이즘, 그 유대인의 문명, 헤브라이즘이 지금 같이 있는 그러한 도시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도시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떤 유대인들과의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도시에 선교하러 들어가면은 그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먼저 그곳을 안식일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하여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래서 지금 서로 어쨌든 같은 유대인들이고 하니까 이제 바울 일행에게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뭔가 가르칠 것이 있으면은 같이 좀 나누라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16절서부터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사람이 회당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순수한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유대화된 유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개종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의 피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를 그야말로 종교를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이제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쭉 개관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의 모델이 되는 설교가 뭐냐면 그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초대 교회에 지금 신실한 그 일곱 사람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 증인으로서 그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지금 율법에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보고 있었지요. 그랬는데 이제는 스데반에게 있던 믿음이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부활의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냐면 그게 지금 바울에게도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하는 패턴을 보니까 스데반의 그 설교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들었던 그 설교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인상이 깊었었던 건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형에게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그 믿음을 여전히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쓴 당시가 아닙니까? 아벨은 훨씬 이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스데반이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였는지 너희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해보라.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고 할례 언약의 그 이 자손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자손들인 너희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고 반역해 오지 않았냐. 그거 너희가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냐.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리더들, 하나님의 그 이 지도자들을 너희가 다 그냥 그 반대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예를 든 사람이 요셉과 모세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이제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그 돌판 두 개를 들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너희가 뭐 했냐? 너희 조상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않았냐? 예.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짓 했다. 예. 그래서 이 너희 조상, 뭐 사실 스데반의 조상이기도 하죠. 너희 또한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의로운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잡아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메시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 아니냐.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반역을 해왔고 그 반역의 정점에 지금 메시아를 죽였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도 비슷한 그런 패턴을 이제 띄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역사를 쭉 흐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까지 메시아까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을 즉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들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설교의 골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의 메시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 대한 이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총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던 일을 이야기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쭉 이제 이야기하고 또 패망과 포로와 압제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대언자 메시아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무죄한 우리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해서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끝없는 이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마침내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